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3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 이것은 세상이 창건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거다. 임시 방편으로 마련해 놓은 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목들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 내용이 4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탈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영원한 작정 속에 이와 같은 계획을 이루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돼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하늘의 영적인 모든 복들을 마련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이 모든 게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장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시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대로 우리를 이미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의 왕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여기 있어서 그렇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너무너무 흥분이 돼갖고,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그렇죠? 이게 그리스 말로는 200단어가 넘는데 이 200단어를 한 문장으로 기록을 했다.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의 흥분과 감격이 있는 이런 말씀이 이 에베소서 특별히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미 하늘을 왕좌 오른쪽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자리가 예비가 돼 있어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복이 뭐냐, 구속을 받아서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책,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 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에 가서 이제 영원 무궁토록 이제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늘나라에 가서 그럼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께 무엇하고 찬양을 할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가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영어로 가서 보시면 redee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redeem.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구속하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그 새 노래 부를 때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함지 모릅니다. 이 노래를 영원 무궁토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없는 거 얼마나 감사드려야 돼요. 저 같으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 장인, 장모님 등대해서 이미 돌아가신 그런 분들, 심지어 사도 바울, 베드로 뭐 다 만나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고 이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새 노래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찬양을 부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셔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성도들은 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것을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는 구약에 살았든지 신약에 살았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죄의 시장에 팔려나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상속 재산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자신의 죄들을 용서하셔서 천국에 가서 황금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께 찬양을 드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속, 경찰서에 뭐 구속이 된다, 이재명이니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구속이 아니고 그런 구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문재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속된다 이런 그런 구속이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구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창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여기는 구원한다, 속죄한다 이런 의미의 구속,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redeem, 동사는 redeem 이렇게 이제 돼 있고 redemption,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명사는 redemp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구속받은 거, 죄에서 구속받은 거, 이거에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찬양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 왜 우리 인간은 구속을 받아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구속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죄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redeem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7절 가서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구속을 풀어놨잖아요. 알기 쉽게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죄가 있으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죄가 있다고 이렇게 정죄해요. 율법은.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조그만 죄를 지어도 양심이 부드러울 때 아이 때는 잠 못 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듯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불 속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 첫 번째, 죄 때문에 구속받아야 되고, 두 번째, 율법이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아야 되고, 그 결과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이 둘째 사망, 예, 이 불호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간은 다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가운데 죄 문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맞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맞습니까?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불호수에서 구원받는 거, 이게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 죄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되냐? 죄 있는 존재들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이 세상에 죄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자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같이 가서 불호수라고 하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 자,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될 필요성과 상관이 있는 이 세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이유,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 다음에 지옥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edeem, 영어로는 R-E-D-E-E-M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웹스터 사전에 이제 가서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이제 요약이 돼 있어요. 되사다, 되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 거였는데 팔려나갔어요. 이걸 되사는 거.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 거. 이게 redeem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몸값을 지불한다. 몸값을.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이걸 다시 사오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노예 상태에서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몸값을 대신 지불한다. 세 번째, 성경적 의미로는 속죄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영어 단어 redeem이라는 그런 단어에 이제 들어있고, 우리말로는 이게 구속하다, 대속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구속하다, 대속하다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노예로 풀려가고, 팔려갔던 사람을 다시 사오면은 속량을 한다 그랬어요. 속량을 한다. 다시 사와서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나간 걸 돈을 주고 다시 사오면은 이제는 양민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속량한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말 영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redeem인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속, 대속, 그렇죠?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속량 이와 같은 그런 말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번역이 돼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얻는 구속, 이 구속을 위해서 처녀 탄생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죄 없는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고 이런 거 오늘 이제 자세하게 왜 그런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할 텐데. 이거 하기 전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서에 기록했을 때 그거를 편지를 받았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것을 느꼈을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구속을 위해서 왜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처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없애셔서 우리가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시간이 되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근처에 조그만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 보트를 보고 그 보트에 이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호수가에 이제 묶어두기도 하고 또 어떨 땐 그 모델 보트 아이를 위한 거니까 조금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타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밀어닥쳐갖고 보트가 멀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보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깊은 슬픔에 이제 빠져갖고 어떻게 내가 만든 저 보트, 저 모델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호숫가에 가서 그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을에 있는 상점을 이제 방문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보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델 보트가. 그래서 거기 상점 주인한테 저거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상점의 주인이 안 돼. 어떤 어부가 저걸 가지고 와서 내가 돈을 주고 그리고 저 보트를 지금 사놔서 지금 저건 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그런 보트가 이렇게 상점에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엄청난 알바를 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 보트 살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갖고 가서 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보트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 보트를 사갖고 오면서 자기가 만든 그 보트를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부터 너는 두 배로 내 거야. 두 배로 내 거. 왜 그래요? 내가 처음에 만들어서 내 거였고 내가 지금 돈을 지불하고 또 사왔으니까 너는 두 배로 내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온 원래 내 거였어요. 내 거였는데 이게 팔려나간 거예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이걸 내가 돈을 주고 몸값을 주고 다시 사왔으니까 이제는 두 배가 된 거예요. 내 거가 두 배가 된 거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구속하셨다는 게 바로 이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시장에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피를, 몸값을 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 두 배로 예수님 거가 된 거예요. 만드셨을 때도 예수님 거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이제 예수님의 두 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 거가 우리가 두 배가 된 거다. 이런 의미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 건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내 거였던 건데 팔려나간 거를 내가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구속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전체 사람들이 약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남에게 팔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돈을 충분히 주고 이 사람을 사오면은 이 사람이 양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리딤이라는 그런 단어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을 때 그 가운데 노예가 됐다 풀려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노예 제도를 알고 있으니까 아,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린 지금 자유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그 감흥을 느낄 수가 없는데, 2000년 전에 노예 시장이 사람들 가는 데마다 있고 이런 데 살던 이런 사람들에게 노예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게 될 때, 아, 이게 이런 의미가 하는 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공감을 했을 거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예, 죄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루신 처녀 탄생이 뭐고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죄 없는 피, 예, 죄 없는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 이 은이나 금같이 썩어서 없어질 것들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그 피 같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과학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정말 치밀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십자가의 보혈, 죄 없는 피를 만드시기 위해서 처녀 탄생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아기가 이제 탄생이 되고 피가 이렇게 전달이 되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구성을 하셔서 그래서 죄 없는 피를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1학년, 2학년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외우는 것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이제부터는 외우는 거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면 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외우는 걸 하면 그 외우는 스타일의 문제 외우는 못 풀잖아요. 그 해답이 있는 것만 풀지 해답이 없는 거 어떻게 풀겠어요. 원리를 이해해야, 그래야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과 다녀서 이과 다닌 사람은 이해가 안 되거나 원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는 그 얘기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치밀하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계획을 이렇게 사이언티픽하게 과학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이제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이에요. 예, 수태될 때부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근데 아시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에 묶여서 살지 않고 죄가 없으셨던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5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세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자, 이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스스로 원해서 죄인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죄에 묶여 살고 있어요. 죄에 묶여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박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를 위디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 속박된 적이 없다. 속박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두 번 진실로 진실로 하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저와 여러분 그러면 죄의 종 맞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의 종 맞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죄의 종이고 다윗도 죄의 종이고 사도 바울도 죄의 종이고 베드로도 죄의 종이에요.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죄의 종이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한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근데 아들이 되어야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어디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 지금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인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가 있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죄가 얽어매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금 속박하고 있어요. 한마디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우리를 지금 사로잡은 이와 같은 죄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 가서 보면 죄의 노예가 된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죄가 완료가 되면 사망을 낳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가 완료가 되면 사망이 되세요.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 끝나면, 인생 이걸 다 죄로 짓고 이렇게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둘째 사망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 이 구속을 받는 거, 이 일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 존전에서 벗어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그 불 속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속을 받으려면 누가 몸값을 내줘야 구속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되지 않잖아요. 누가 몸값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노예로 지금 팔려 나갔으니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되사줘야만 제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간 우리 노예, 이 죄의 노예로 팔려나간 저와 여러분을 누가 되사줘야만 저와 여러분이 노예시장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만, 죄인이 아닌 존재만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우주공간에, 이 전체 우주공간에 죄가 없는 분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죄의 시장에서 몸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사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온 우주공간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허구 속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예, 과학적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 말을 잘 이렇게 들으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적 기복을 마련하셨다고 하니 이 계획도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속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레위기에 그걸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두신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집에서 나온 자나 너희 가운데 체류한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내가 참으로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어떤 피? 짐승의 피, 죄 없는 짐승의 피, 이걸 내가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창세전에 마련해 놓으신 계획 안에 뭐가 지금 들어있느냐? 우리 혼, 죄 짓는 이 혼, 이 혼의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혼의 속죄를 이루는 게 뭐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근데 죄 있는 피는 안 되잖아요. 어떤 피래야 돼요? 죄가 없는 피래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걸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죄가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그 피를 뿌리게 될 때 어떻게 해서 일시적으로 죄들이 덮이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이제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말씀 가서 보니까 죄 많은 우리의 혼을 속죄하기 위한 유일한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라 그래요? 피라고 얘기하는데 그 피는 죄 없는 피가 돼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뭐로 깨끗하게 돼요?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니 사면, 사면이라는 게 뭐예요? 죄들을 용서받는 게 사면이잖아요. 죄들의 용서, 구속받는 게 이게 뭐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피, 죄가 없는 피, 순전한 피, 깨끗한 피, 이 피가 흘려져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죄인의 피는 결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피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피를 하면 되냐? 죄 없는 피, 완전한 피. 다만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없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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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피, 예수님 피 제외한 모든 사람의 피는 어떤 피냐? 더러운 피예요. 깨끗한 피가 아니라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율법과 둘째 사망의 이 속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벗어나게, 다시 말해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는 우주 공간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 죄를 구속하려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려면 누구의 피가 흘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근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천사도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길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죄들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속박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 없는 피를 이제 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 죄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무결하게 단 한 번에 예, 깨끗한 피, 더럽지 않은 피, 그렇죠, 거룩한 피,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서 우리를 예, 죄의 시장에서 살 때 필요한 것 같은 몸값으로 지급을 해야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죄들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일한 길이에요. 온 우주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줘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그분께서 마리아 처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 처녀 탄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가서 보면 마리아는 a virgin이에요. 처녀. 천주교처럼 the에다가 v를 크게 해갖고 이렇게 써놓은 신성의 동정녀가 아니고 마리아는 그냥 한 처녀예요. 한 처녀. 아시겠죠? 마리아가 그 이후에도 아들, 딸들을 낳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안 낳았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동정녀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 우린 동정녀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출생할 때 그 수태가 될 때 그때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다. 이게 지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가서 보시죠.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러분 가서 보세요. 아니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 우리 창세기 5장에도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 예, 창세기 5장에도 가서 보니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지금 마태복음 1장하고 똑같잖아요. 세대들에 대한 책이에요. 세대에 대한 책. 자,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해요. 아담이 아들 낳아요. 그쪽 또 셋이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해서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자, 성경은 뭘 보여주려고 하냐.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서 칼빈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가스플 코엘리션이라고 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맥아더, 파이퍼, 뭐 스프롤 등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가스플 코엘리션이라고 한 이런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성경을 가서 보면 남자가 남자, 남자가 아들, 딸을 낳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때 쓰이는 단어는 비겟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비겟. 이 비겟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낳게 될 때 뭐가 전가가 되냐? 죄성이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죄성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낳게 돼 있어요. 그 비겟이란 그런 단어. 비겟은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될 때 죄성, sin nature,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부패된 이 죄성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그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 18절에 예수님은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면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뱉다. 예. 수태가 누구로 말미암아 됐어요? 요셉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 아버지로 말미암아 수태가 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수태가 됐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다. 자, 그런데 인성은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마리아에게서 받았잖아요. 몸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니까. 근데 마리아에게서 피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리아의 피는 죄가 있는 피가 되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수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마리아의 피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럼 인간의 피, 더러운 피가 들어가게 되면 그 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을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치밀한 이 과학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관 안에 피가 흘러다녔는데 이 피 안에 마리아의 피가 요만큼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을 죄들에서 구속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자신의 아들이 기적적인 처녀 탄생을 통해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하셨어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 죄 없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희생 예물이 되셔서 자신을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자, 처녀 탄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예표로 표적을 너에게 준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이 되고, 마태복음 1장 22절 그 다음에 23절 가서 보니까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통해 태어난 것,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대언자가 누구예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언제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태어난 그 아들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특별히 처녀 탄생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이루셔서 그 태어난 아기가 100% 하나님이며 100% 인간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핏줄 안에 피가 흘러다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게 있으면은 이 피는 우리를 죄들에서 구속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냐. 여기 가서 보시면 M.R. 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M.R. 디한. 이분은 유명한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그래서 의학을 열심히 공부한 그런 분인데 하나님 말씀에 심취가 돼서 그래서 다 버리고 그리고 유명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M.R. 디한이라고 하는 이분.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 The Chemistry of the Blood. 자기가 외과 의사가 돼서 화학을 공부하고, 그렇죠? 피를 분석하고 그런 일을 해야 의사가 되잖아요. 아,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걸 발견해서 써놓은 책이 The Chemistry of Blood, 피의 화학적 성질, 이런 내용이에요. 피의 화학적 성질. 이게 이 책에 후반부가 피의 화학적 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뒤에 저 책이. 자, 저 책에서 이 M.R. 디안이 의사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목사는 발견하기 어려워요. 의사,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성령님의 수태가 됐어도 마리아의 피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럼 더러운 피가 되면 그러면 사람을 구속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최근에 과학적 발견에 따른 것을 쭉 여러 사람이 적어놓은 모든 참조서적을 쭉 나열하고 결론을 내리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 아기는 수태가 될 때 어머니로부터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탯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탯줄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노폐물을 빼오는 그 일만 하지, 이 탯줄이나 뭘 통해서 어머니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아기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예.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수컷의 정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화하고 있으면 나중에 병아리가 생기는 건 유정란이고, 그렇죠. 무정란은 아무리 따뜻한데 풍부 있어도 병아리가 안 되는 거 왜 그래? 수컷에 정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정란이에요. 자, 유정란을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여러분 달걀이 난자예요. 난자. 그 난자 안에 요만한 정자가 탁 들어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조금 지나면서 저렇게 핏줄이, 피가 이 안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암탉이 품기만 하지 암탉이 피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품기만 하는데 피가 어디에 생겨요? 저렇게 태어난 태아 안에서 피가 생겨나는 거지 엄마의 피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자와 남자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기 안에서 피가 형성이 되는 거지 엄마의 피가 단 한 방울도 전달이 되자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서 여자의 피가 절대로 거기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뭘 이루기 위해서 처녀 탄생 이걸 이루어서 예수님의 피 안에 더러운 것이 일절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마련해 놓으셔도 얼마나 과학적이고 멋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과학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잖아요. 이 책을 이거 보고 너무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해놓으셨겠지 이거를 하나님이 처녀탄생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처녀탄생이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책을 제가 30년 전에 발견하고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미 이 책이 1996년인가 두란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제 제목이 돼서 나왔는데 다 절판이 돼서 지금 구할 수가 없고 요걸로만 지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달걀 자체는 난자고 그 안에 숱하게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유정란이 되는 건데 온도를 맞춰주면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되면서 핏줄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되면 생명체가 이제 생겨나는데 그 안에서 피가 형성이 되지 엄마에게서는 피가 단 한 방울도 요만큼도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인성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아기를 수태한 그 어머니는 자기 자궁 안에 있는 아기에게 전혀 피를 주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 이렇게 해서 탄생된 예수님의 그 피, 혈관 속으로 흘러내린 피는 깨끗한 피겠죠? 예, 죄성이 전혀 없는 피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자신의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곧 이 예수님의 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더럽힌 것이 전혀 없는 피, 깨끗한 피, 거룩한 피, 정결한 피, 바로 그 피가 죄의 노예시장에 팔려나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값으로 지불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뭐로만 구속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깨끗한 피, 더러운 게 전혀 없는 피, 정결한 피, 거룩한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영원부터로 그 피가 흘려지게 될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속받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이 깨끗한 피로, 죄 없는 피로, 무죄한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영원 무궁토록 둘째 사망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백성들 신약시대 성도들인 구약시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영원 무궁토록 부르는 그런 노래에 그 안에 가사가 뭐냐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여기 주라고 하는 거는 당신을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어린 양께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모든 민족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영원 부흥토록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을 한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야기한 거 잘 이해해야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귀중한 피, 보석과 같이 귀중한 피, 그 우리나라 말로는 보배로운 피다. 영어로는 precious blood라고 얘기하는 거, precious blood.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헛된 행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고 거룩하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처녀 탄생의 이와 같은 그 기적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짐승의 피가 다시 흘려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영원히 드려졌으니까 완전 무결한 이와 같은 희생제물이 드려졌으니까 그래서 이 구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죄들에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자, 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7절 구속은 곧 죄들의 용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왜 굳이 설명을 했는가? 이거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그 조그만 아이들 죄 지으면 다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숨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렇죠? 죄책감이 생기니까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다 도망 다닌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이름이 알베르트 슈페어예요. 알베르트 슈페어. 이 사람이 1905년에서 1981년까지 이 땅에 독일에서 이제 살았는데 히틀러 밑에서 군수 장관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도와갖고 그래서 이 나치 이거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이래서 2차 패배 대전 이제 패배 후에 전범 재판 이게 뉘른베르크에서 이제 열려갖고 24명의 이제 전범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이 24명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슈페어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감옥에 가서 이제 갇혀 있었냐? 20년 동안 형기를 채웠습니다. 20년. 그러니까 1945년, 46년에서 20년 동안에서 1966년 이후까지 감옥에 가서 살다가 나온 거예요. 형기를 이제 다 채운 다음에 이제 출소를 했더니 이제 기자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자가 이야기해요. 언젠가 선생님은 이 죄책감 혹은 죄책은 결코 용서될 수도 없고 용서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맞죠? 그러니까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년 이제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저는 20년 동안 내 죄 때문에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형벌을 20년 동안 감당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내 양심이 이제 깨끗하게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형길 다 살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양심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됐는데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가 묻죠. 그럼 앞으로 이제 몇 년이고 더 사실 텐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동안에 그 죄책감을 영원토록 지울 수 없다 그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예,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 이후에 얼마 동안 살았냐? 36년 동안 살았어요. 2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고 36년 동안 살면서 참회하고 20년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본인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이 저 뒤에 있는 메모 바이 엘버트 슈페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저기 써 있네요. 알베르트 슈페어의 기적이에요. 제목이 책 제목이 이렇게 두꺼운 그런 그 자서전을 남겨놨어요. 그 자서전을 쓰면서도 수도 없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고 후회하고 이걸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죄를 짓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밤에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하는 많은 일들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으니까 정죄하지 않는데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이와 같은 죄책감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형기를 다 채우고 나와서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죄들의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것, 죄들의 사면이 있는 것, 죄들의 사면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왜 계속해서 짐승을 가져다 바쳤어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완전히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가져다 뿌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것들 죄들과 불법들의 사면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다시는 죄 때문에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뭐 때문에 생겨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생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율법의 정죄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받아야 돼요. 구속. 근데 성경은 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단 한 군데가 있다 그럽니다. 단 한 군데. 우리 가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합니다. 온 우주 공간에 구속 있는 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군데.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 침례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침례탕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속은 주의 만찬하고 뭐 유아 세례받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십일조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속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속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진리. 이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죄에서 율법에서 둘째 사망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어요. 이미 앞으로 옮길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한 이런 사실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놓으신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뇌의 이 죄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는 일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그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죄들에서 벗어나는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구속이 없어요. 어디에만 구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양심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 직접 본인에게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주시는 그 죄들의 용서, 그래서 죄책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는 되었는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돼야 구원받은 사람, 이게 돼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복받으러 나오고 기복신학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이 설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들에서 구속받아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선포하는데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